사사기 맥잡기 넷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맥잡기로는 쉬운 두째 시간입니다. 여기 사사기로 번역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번역을 하면 재판관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21장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출자로 하나님이 임명하시고 세우시고 또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재판관 12명이 나옵니다. 그 12명 가운데 우리가 3장에서는 온니엘, 에훗, 그 다음에 삼갈이라고 하는 재판관들의 행적을 살펴봤고, 그 다음에 4장에서 5장에서는 드보라와 바락이라는 그런 재판관들의 행적을 이제 살펴봤고,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6장에서 이제 8장, 유명한 그 기드온 협회, 그분이 세운 건 아닙니다. 기드온 협회라고 하는데 이름이 붙는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재판관의 그 행적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사사기 9장부터 12장까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 사사기 9장에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 나와요. 그 이름이 이제 아비멜렉입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이 누구의 아들이냐? 기드온의 아들이에요. 기드온의 아들. 네, 그래서 이 아비멜렉 9장 이야기를 하기 전에 8장에 나와 있는 그 끝부분에 그 기드온의 그 행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이 침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미디안 족속을 이제 멸절하는 그런 내용이 6장, 7장, 이제 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8장 끝부분에 가서 22절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기드온이 용맹하게 이게 싸움도 잘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잘 재판하는 것을 보고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심지어 당신의 손자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다스리는 게 어떻겠냐 하고 왕위를 이렇게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랬더니 기드온이 나는 그건 안 한다 하고 해서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괜찮은데, 그 다음에 이제 24절부터 28절에는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이 탈취한 이 탈취물들 중에서 귀고리를 하나씩 내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그 귀고리를 다 모아다가, 남자들이 귀고리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귀고리를 다 모아다가 에봇을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27절에 그래서 옷을 하나 금으로 아마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도시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거기로 가서 그것을 따라 음행의 길을 감으로 그 일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에봇을 만드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도 금이 상당히 귀했을 거예요. 근데 금으로 다 이렇게 에봇이라고 하는 이런 옷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 기드온의 지배가 이제 두었더니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보고, 사람들은 어찌됐든 그 우상 숭배하려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기드온의 지배의 올무가 되었다. 이것이 끝난 다음에 30절 가서 보니까 드디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가 이제 음울한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았으므로 자기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던 그의 첩도 그에게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가 그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드디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 이제 이야기가 이제 9장에 나오는데, 기드온이 여러 명의 이제 아내들을 뒀어요. 거기서 70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뭐 딸도 뭐 많았겠죠. 어쨌든 아들이 지금 70명 이렇게 되고, 여기 세겜에 있던 첩에게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런 아들을 낳았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난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이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35절에 기드온이라 하는 여룻바알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선함에 따라 그의 집에 친절을 베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배은 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9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사기 9장은 아비멜렉 이야기입니다. 아비멜렉. 자, 그러면 1절에서 6절 가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어머니가 어디 산다 그랬습니까? 세겜에 산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세겜은 이 요한복음에는 수가성의 여인이 나오는 그 기사 아시죠? 그 수가성 거기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심산, 그 다음에 또 하나 에발산, 요 근처에 이제 세겜이라는 그런 도시가 이제 놓여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아비멜렉의 어머니가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간 거예요. 원래 자기가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은 오브라였을지 몰라요. 오브라. 여기 기도원의 고향이 오브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가서 세겜 사람들을 이제 설득하는 내용이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청하노니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이제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여룻바알의 모든 아들, 그 70명이 너희를 통치하는 것과 한 사람, 즉 자기가 이 백성을 통치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너희에게 더 나으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한 나는 너희 곤륙임을 기억해라. 자, 기도원이 지금 아들 70명이 있는데 이 70명이 이 도시 세겜을 다스리는 거 하고, 내가 너희의 곤륙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거 하고, 그게 어느 게 더 나은지 그걸 한번 좀 이야기를 해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이 말을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귀에 대고 이제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래 너는 우리 형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그리고 7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바알 베리세 집에서, 바알을 모셔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신전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은 70개를 꺼내서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불량배들을 모으는 내용이 이제 거의 기록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5절에 가서 보니까 오브라에 있는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들 몇 명이야? 70명을 모두 붙잡아서 한 돌 위에서 죽였다 그랬어요. 커다란 이런 바위가 있었겠죠. 그런 바위에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그 70명을 잡아서 모조리 죽이는 이런 악행을 이제 저지르게 됩니다. 그 70명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누구냐? 막내 아들. 이름이 요담이에요. 그래서 요담이라고 하는 이 막내 아들만 이거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이 끝난 이후에 6절 가서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고 자기들을 치리하게 하는 이와 같은 악행을 지금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후에 7절에서 21절에는 아주 유명한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가지 이제 비유가 나오는데 그 비유 중에 아주 유명한 비유예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 훌륭한 그런 비유가 여기 이제 나옵니다. 요담이 7절 가서 이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너희 세겜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시라. 이야기하면서 나무들이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내용을 비유로 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올리브나무를 찾아갔습니다. 8절에서 9절. 그래서 올리브나무한테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면 어떻겠냐 하고 이제 제안을 나무들이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올리브나무가 9절에 뭐라고 말하냐. 그들이 나를 가지고, 올리브나무는 이게 기름을 내는 좋은 나무잖아요. 내 기름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존귀하게 하거늘 내가 내 기름을 버리고, 그러니까 내 본분을 버리고, 그렇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서 나무들을 다스리는 그런 내가 존재가 되겠느냐. 나는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번엔 무화과 나무한테 갑니다. 다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10절에서 11절 또 그 얘기를 하니까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단 것과 무화과 익으면 맛있잖아요. 달고. 그렇죠?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나도 안 하겠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나무한테 가서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포도나무가 13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즙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올라서리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나무들은 왕이 돼서 자기가 하던 일 다 버리고 그리고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일은 안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마지막으로 악한 나무한테 가죠. 누구한테 가냐면 가시나무한테 가는 거예요. 14절에 15절.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를 다스릴 왕으로 삼으려 하거든 내 그림자 나만 쫓아다니라는 거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 레바논은 이스라엘 저 위에 있는 산의 이름이 레바논이에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레바논이라고 한 이 나라도 그 레바논 산 때문에 레바논이 된 거예요. 레바논의 가장 유명한 건 백향목이에요. 그 산에 엄청나게 이 냄새가 이렇게 좋게 이렇게 나오는 백향목. 그래서 지금도 엄청난 크기의 그런 백향목이 많이 있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윗이 성전을 이제 지을 때에도 레바논의 그 백향목을 말 그대로 향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엄청나게 아름다운 그런. 근데 지금 가시나무가 불을 내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살라버리는 이런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겠다고 요담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너희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는데 정말 진실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잘 행한 거냐. 너희가 여룹바알이 누구예요? 자기 아버지, 그렇죠? 기드온, 그렇죠? 또 그의 집을 잘 대우해서 그의 손이 대접받을 만한 대로 그에게 행하였느냐 이야기하면서 내 아버지가 목숨을 다 내걸고 미디안 족속을 이거 치러 올라가서 결국 승리하고 너희에게 안식을 준 게 40년이 되지 않았느냐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가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나 하나만 빼고 모조리 다 잡아다가 한 돌 위에서 죽였으니 이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행한 것이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만일 너희가 이날 여룹바알과 여룹바알이 기드온입니다. 그의 집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대우하였으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기뻐할 것이요 그도 너희를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드디어 저주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저주의 메시지가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삼킬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삼킬 것이다. 다시 말해 아비멜렉을 세겜 사람들이 치고 또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쳐서 서로 간에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둘 다 멸망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그 정주의 저주를 퍼붓는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끝난 이후에 22절에서부터 자그마한 57절까지 34절에 걸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싸우다가 결국은 아비멜렉도 죽고 세겜 사람들도 크게 패망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34절에 걸쳐서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5절인가 보네요. 자, 22절 가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 어떤 사람들은 아비멜렉도 나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재판관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맞긴 맞지만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재판관은 이스라엘을 성실하게 그 다음에 신실하게 진실하게 좋은 방향으로 재판한 사람들만 우리가 보통 재판관이라고 하기 때문에 아비멜렉은 제외해야 된다 해서 우리가 여기 사사기에 12명의 재판관이 나온다고 이야기할 때는 아비멜렉은 집어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까지 포함을 하면 재판관이 13명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23절에서 이제 24절에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신하였다. 처음에 그렇게 둘이 좋아서 잘 지낼 것 같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시면서 악한 영을 보내니까 이 세겜 사람들하고 아비멜렉 사이에 불화가 생기는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것은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향한 잔인함이 임하여 그들의 피가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인 일에서 그를 도와준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그 배은 망덕하게 행한 일 그거 하면서 심지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한 번에 다 죽여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악행이잖아요. 이건 너무나 악행이 크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이렇게 심판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이 땅에서 그렇게 악을 행한 그런 사람들에게 나의 공의의 심판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좀 보여줘야 되겠다는 그러한 그 작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는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3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아비멜렉이 3년을 통치한 겁니다.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대적했는데 이제 여러분이 그걸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을 많이 죽이는 그런 일이 49절에 이제 나옵니다. 49절 거기 가서 보니까 아비멜렉이 세겜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들의 요새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도 죽었는데 남자와 여자가 1,000명이더라. 여러분 그 당시 1,000명이면 상당히 큰 도시예요. 그 도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는 누가 죽였어요? 아비멜렉이. 다 누구야? 자기 형제요, 친척이 뭐 골육이라 그러고 서로 하나가 돼갖고 기드온과 그의 아들들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됐던 그 사람들을 아비멜렉이 가서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가서 세겜 사람들을 살을 것이요. 그 다음에 세겜 사람들에게서도 불이 나가서 아비멜렉을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돼서 일단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 1,000명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뒤에 데베스라고 하는 그런 도시로 아비멜렉이 계속해서 진격해 나가다가 이 도시 사람들이 망대로 도망해서 숨었습니다. 망대 꼭대기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어떻게 할까 이런 사이에 아비멜렉이 공격하러 왔다가 망대 바로 밑에까지 이제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될 때 53절에 어떤 여인이 맷돌 한 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로 던져 그의 두개골을 다 깨뜨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인이 맷돌을 던져갖고 그래서 이 장수 중에 장수라고 할 수 있는 아비멜렉 1,000명을 죽였으니까 이 사람도 엄청난 장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아직 살아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의 병거두는 자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인이 나를 죽였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하니 그의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맷돌로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만 실제 죽은 건 칼에 맞아 이제 죽은 겁니다. 그렇죠? 이 수치를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찌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가니라 해서 아비멜렉을 쫓아다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 다 흩어져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석을 써주십니다. 56절 57절에 아비멜렉이 자기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사악한 일을 행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갚으셨다. 너무 사악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두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린 그 신정정치하는 그와 같은 신정정치 국가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올바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집행하시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였더라. 그래서 세상 사는 가운데도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행하면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공의로 하나님의 일을 치리하신다고 성경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비멜렉 이야기를 잘 아셔야 나중에 이제 사무엘기하 11장 21절 이런 데 가서 보면 그러면 다윗이 누구를 죽이라 그래요. 자기가 지금 음행을 저질러서 지금 아기를 낳을 때가 되니까 누구를 죽이라 그럽니까? 이 여인의 남편이 되는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라 그러죠. 우리아를 죽이러 갔는데 성벽 있는 데 가서 가까이 나아가니까 거기서 뭘 던지고 하면 많은 병사들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아를 거기로 집어넣어서 죽도록 그러고서는 어디 도망 나와서 우리아만 혼자 딱 남겨두고 그리고 도망 나와야지 우리아만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사람들이 많이 죽거나 그러면 다윗 왕이 야단을 칠 거 아닙니까? 그럼 야단 칠 때 언급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아비멜렉이 여기 데베스 여기 망대 바로 밑에까지 갔다 떨어져 죽은 사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거기까지 갔느냐? 그렇게 얘기할 때 요압이 뭐라고 얘기해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그것만 얘기하면 끝이 난다. 그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말을 돌리는 내용이 있어요. 그 결국은 뭐라고 해요?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일이 잘 못 될 때도 있지 이러고서 끝내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데 가서 언급이 되는 사람이 이 아비멜렉이에요. 그러니까 싸움을 옛날에는 다 성벽과 가까이 가서 싸우다가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인물이 아비멜렉이다. 이제 이 이야기 요거 마치고요.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 10장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사기 10장은 그 안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11장과 12장이 입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왜 입다 이야기가 나오는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사사기 지금 10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이제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먼저 1절 2절에는 재판관 돌라라고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비멜렉 이후에 이사갈 사람으로 23년 동안 재판했어요. 3절에서 5절에는 재판관 야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얼마 동안 했냐? 22년 동안 재판했어요. 그래서 이 야일이라는 사람은 길르앗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길르앗은 여러분이 여기 지도 이제 한번 가셔서 재판관들의 도시 이렇게 이제 가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한번 이렇게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 이 요르단강 중심으로 해서 서쪽에 있는 땅이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땅이 바로 요르단강 위 왼쪽에 있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집트를 떠나가고 쭉 해서 이제 올라오면서 에돔을 지나고 그다음에 모압을 지나고 암몬을 지나면서 이 여기 요르단강 오른쪽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오는 가운데 아모리 족속 왕을 만나요. 그 아모리 족속 왕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 시혼이라고 하는 그 왕을 만나서 이 사람이 길을 비켜주지 아니하고는 오히려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 그래서 모세가 이 아모리 족속 이 시온이라고 하는 그 왕을 여기서 멸절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바산왕 옥 여기는 바산왕 옥이고 여기는 아모리 족속 시온의 그 영토였는데 이 두 영토를 모세가 다 점령한 이후에 이것을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눠준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반지파는 므낫세 반지파예요. 므낫세는 이 요르단강 동쪽에도 땅이 있고 요르단강 서쪽에도 땅이 있습니다. 므낫세 반지파 바로 밑에 갓지파가 있고 그 밑에 르우벤지파가 있어요. 르우벤지파. 그래서 여기 요르단강 오른쪽에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르앗 땅이라고 불렀어요. 길르앗 땅. 그래서 그 길르앗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므낫세 반지파의 땅이 될 수도 있고 갓지파의 땅이 될 수도 있고 하여 요 지역을 길르앗이라고 불렀다. 여기엔 유향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풀밭이 많고 그래서 양을 기르고 하는데 좋은 그러한 그 도시입니다. 유향이라는 게 그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재판관 야일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재판했으니까 합쳐서 여기 아비멜렉 이후에 45년 동안 이스라엘 땅에 화평이 있었다고 성경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일 이후에 6절에서 7절 이스라엘이 다시 학대를 당하는데 18년 동안 8절에 가서 보면 블레셋과 암몬 족속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성경이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학대 당하면 그 다음 나오는 과정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렇죠.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10절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11에서 14절에 엄하게 이제 책망을 하세요. 엄하게 이제 책망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심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죠.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이 너희를 건져내게 해라.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셔서 너희가 그렇게 이방신들 섬기고 했으니 이번엔 그 이방신들에게 한번 좀 부르짖어 봐라. 그 신들이 너희를 건져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15절에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한 번은 한 번만 봐주시면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간청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고 그러면서 16절에 이방신들을 우리가 제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거기 가서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혼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인하여 괴로워했다. 참 이게 하나님의 여기 혼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이건 생명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성경 가서 보시면 그분의 혼이라는 그런 표현이 구약 성경에 몇 번 나옵니다. 또 하나님이 내 혼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몇 번 나와요. 그건 뭘 얘기하는 거냐?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게 될 때 하나님이 자기가 택한 그 백성의 그 고난을 보시고는 그러고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당하는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이 괴로워하셨다. 그 혼이 아주 고통을 당하셨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이후에 드디어 11장, 12장 말씀에 이 입다의 사역의 대상이 되는 암몬 족속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때 암몬 자손이 함께 모여 길르앗에 진을 쳤다. 길르앗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르단 동쪽에 어느 지역에 지금 진을 친 거예요. 동쪽에. 그래서 여러분 여기 이 지도를 가서 보시면 여기 사해에 있는데 요쪽이 모압이 살던 데입니다. 모압. 그 다음에 요쪽이 여기 있는데 이쪽이 암몬이 사는데요. 지금 암몬 자손이 살던 그 땅이 지금의 요르단입니다. 아시겠죠? 여기 요르단 강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나라 이름이 요르단이에요. 여러분 요르단 강 그 옆에 오른쪽에 있는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지금 있는 요르단. 그 요르단이 바로 암몬 족속의 후예들이 세운 나라가 요르단이에요. 요르단. 그래서 그 암몬 족속이 지금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그 지역에 지금 진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대적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도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워야 돼요. 그래서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도 함께 모여 미스바에 진을 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미스바. 여러분 여기 지도 다시 한 번만 보시죠. 여기 가서 보시면은 여기 갓지파가 있는데 갓지파 여기 오른쪽에 가서 보면 미스바가 있어요. 미스바. 성경에는 미스바가 유명한 데가 두 군데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미스바는 요르단 동쪽에 있는 미스바예요. 여기 누가 사느냐 하면 입다가 사는 도시가 여기 요르단 동쪽의 미스바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유명한 미스바가 나옵니다. 그거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미스바예요. 그건 사무엘기상 7장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요새 가끔 뭐 크리스찬 신문에 이런 데 가서 보면 미스바 금식 성회 선포 이런 거 나오죠. 네, 이런 거는 사무엘이 금식을 선포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기상 7장 5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미스바에서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는 그런 일이 사무엘기상 10장 17절에 나와요. 그래서 여기 있는 미스바는 요르단강 서쪽에 있는 미스바, 베냐민 지파에 속한 미스바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사기에 나와 있는 미스바는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그래서 암몬 족속하고 거의 맞닿은 그 도시가 바로 미스바다. 자, 그래서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지도자가 있어야 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이끌어줄 대장이 있어야 싸울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11장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는 강한 용사요. 창녀의 아들이더라. 출신이 아주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네, 좋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길르앗의 아들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길르앗. 여러분이 길르앗은 누구냐? 므낫세 지파. 므낫세 지파의 조상이 된 사람이 이름이 므낫세예요. 그 므낫세의 아들이 있어요. 아들이 마길이고 그 마길의 아들들 중에 하나가 길르앗이에요. 길르앗. 그래서 이 길르앗의 아들이 아들이 지금 여기 입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길르앗이 아내도 있고 그 다음에 첩도 있고 그 당시의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그의 여기 가서 보니까 아내도 그에게 아들들 낳았다. 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그냥 같이 자랐는데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서 커지니까 그 아들들이 친자식들이 서자죠. 그렇죠? 이 입다를 내쫓은 거예요. 여기 집에 거하면 안 된다. 넌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여러분 여기 가서 보시면 여기 미스바가 있는데 요 위에 돕이라고 하는 그런 땅이 있어요. 돕.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밑에 여기 있는데 돕이라는 이런 땅에 자기 집에 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나서 그래서 돕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지역에 가서 입다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한 많은 인생이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2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낯선 여인의 아들이므로 우리 아버지 집에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 하나라도 더 있으면 아들들 상속 나눠줄 때 문제가 되니까 내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입다가 자기 형제들에게서 도망해서 도읍 땅에 거하면서 허영심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들과 함께 나다니면서 하나의 이제 군대를 이제 조직하게 된 거죠. 입다가. 자, 이제 4절 가서 보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대장이 없는 겁니다. 나가서 지금 싸워야 되겠는데 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르앗 지방의 장로들이 입다에게 나오게 되죠. 그렇죠? 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금 암몬 자손하고 싸워야 되는데 대장이 없으니 내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 군대를 통솔하는 대장이 되고 우리의 머리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입다가 언제 쫓아낼 때는 언제고 지금 또 오라 그런지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지도자가 없고 하니 내가 이번에 싸움에 승리해서 그래서 우리의 대장이 되라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입다가 다시 한번 주님이 정말 내게 승리를 주시면 너희가 나를 너희의 대장으로 삼고 그 다음에 머리로 삼겠느냐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승낙을 받아갔고 그래서 입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암몬 자손과 싸움을 하러 나가는 그런 대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절 가서 보면 12절에서 이제 28절에는 입다하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하고 둘이 말로 다 싸움하는 내용이 나와서 먼저 말로 싸우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거기 가서 보니 12절에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땅에서 나와 싸우고 나를 치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이 요르단 동쪽에 있는 땅, 이 땅이 원래 우리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땅을 평안히 우리에게 돌려주면 그러면 아무 문제도 없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르단 동쪽에 있는 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땅, 그 땅이 우리 암몬 조수의 땅이니 그걸 돌려줘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한 번도 빼앗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빼앗은 적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과거 역사를 입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다시 한번 들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나왔어요. 그렇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 건넌 이후에 정탐꾼을 보내긴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데스 바네아죠. 정탐꾼 보냈다가 하여튼 38년 이상 빙빙빙 돌아다니다가 다시 지금 가데스에 왔어요. 그렇죠? 이렇게 온 이후에 드디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어디를 먼저 들르려고 그래요? 에돔 땅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여기 통과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랬더니 에돔이 여기 지나가면 안 된다 하니까 에돔 땅을 벗어나서 저 밖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들른 데가 어디예요? 모압 땅. 그렇죠? 들어가려고 하니까 안 된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데가 어디예요? 암몬 족속.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다 빙빙빙빙 돌아서 저쪽으로 돌아가지고 그래갖고 지금 어디에 다다랐어요? 바산왕 옥하고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시온이 사는 그 땅에 도달했는데 이 시온에게도 사자들을 보내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 지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허락하지 아니할 뿐더러 어떻게 해요? 군대를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시온이라고 하는 왕을 멸절하고 그리고 요르단 동쪽에 있는 그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그 땅을 두 지파와 반지파에게 나눠줬단 말이죠. 그 내용을 지금 입다가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 족속의 땅이나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의 땅은 우리가 빼앗은 적이 없고 아모리 족속 시온의 땅만 우리가 빼앗은 거다.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첫 번째 그 얘기가 끝난 다음에 24절에 내 신, 암몬 족속의 신의 이름은 그모스예요.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지 않겠느냐. 내 신이 너희 족속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땅을 허락해 주면 그럼 너희가 가서 그 땅 소유하지 않겠냐.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와 같이 주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이 준 땅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 얘기 이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5장, 25절, 26절에 뭔 얘기를 하냐. 이렇게 해서 이 땅을 우리가 소유한 지가 300년이 됐는데, 이게 진짜 너희 땅이었으면 왜 그동안에 가만히 있었냐.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할 말이 없다. 그 얘기 이제 하는 거예요. 300년 동안 왜 가만히 있었냐 말이에요. 이게 너희 땅이었으면. 예. 그렇게 되면서 27절에 원하건대 심판자이신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에서 판단하실지니라. 하나님이 판단하면 누가 공의롭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공의롭잖아요. 그렇죠? 행한 일이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면서 드디어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29절부터 이제 싸움이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 29절에서 33절은 입다가 이제 싸우고선 암몬 족속을 이제 진멸하는 그런 내용인데, 앞에 내용에 비하면 아주 간단해요. 네 절뿐이 안 돼요. 입다가 나가서 싸우는 그런 내용은 간단합니다. 앞에 그 말로 다 싸우는 게 이게 더 길고, 진짜 가서 싸우는 내용은 얼마 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유명한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입다가 거기 가서 보시면 29절에 주께서 그때 주의 영께서 입다에게 임하셨다. 우리 여기 재판관기에 가서 보면 주의 영께서 누구에게 임했다는 그와 같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지금 사사기에서는 처음 나오는 것 같은 게 입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말 그대로 그 전에도 강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으니 뭐 입다를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렇죠? 이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승리를 주시면 제 집에서 제가 다시 돌아올 때, 미스바로 돌아올 때 제 집에서 나와서 저를 맞이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여기 지금 whatsoever, whichsoever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물건 아니면 짐승 이런 걸로 지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번제 헌물로 제가 희생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2절, 33절에 입다가 이 암몬 자손을 무찌르는 내용은 두 절뿐이 안 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암몬 자손을 무찌르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게 끝난 이후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34절, 35절, 36절에 나오죠. 입다가 34절 미스바에 돌아와, 아시죠? 미스바, 이스라엘 동쪽에 있는 그 미스바에 돌아왔는데 누가 나옵니까? 므남 동료 외동딸이 하나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입다가 아주 참담한 그런 심정이 돼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을 찢으며 35절에 이르되 슬프다 내 딸이여, 내가 나를 심히 참담하게 하였으며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 중에 하나가 되어도다. 내가 주를 향해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 번제헌물로 지금 드린다 그랬잖아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그런 사람으로 삼겠다. 지금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무엇이든지 얘기할 때는 짐승을 두고 사실은 그런 걸 얘기를 한 건데, 사람이 아니고 딸이 나왔단 말이에요. 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와 같은 이 아버지의 심정이 이 안에 이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입다의 딸이 말하는 내용이 37절에 그녀가 자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게 이 일을 행하시되 곧 나를 두 달 동안 홀로 있게 하소서. 내가 내 동무들과 함께 산에 올다 갔다가 내려와서 나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두 달 동안 보내니 그녀가 자기 동무들과 함께 가서 산 위에서 자기의 처녀 생활로 인하여 애곡하고 두 달이 지난 뒤에 자기 아버지에게 내려왔다 돌아왔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제가 다 찾아봤습니다. 다 찾아봤어요. 이렇게 찾아봤더니 다 처녀 생활, 버지니티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이제 이 안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 생활로 인해서 처녀로 지내는 것에, 그것 때문에 애곡을 했다. 이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기존 성경을 제가 가서 보니까 처녀로 죽음을 인해 애곡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죽음을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렇게 삽입을 했어요. 삽입을. 그러니까 원래는 없는 말인데, 그래서 처녀로 죽음을 인해 애곡을 했다. 이게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하나는 처녀로 끝까지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하나가. 다른 하나는 처녀 때 희생물로, 번제물로 드려져서 그때 죽었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처녀로 여기 가서 보면 처녀로 죽음을 인해 이렇게 이제 돼 있으니까 뜻이 두 가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기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번역대로 따르면. 자, 이렇게 돼서 입다가 소원을 수행하는 내용이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녀가 남자를 알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원을 행했더니 이 딸이 시집을 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시집을 가지 않고 남자를 알지 아니하고 살았다. 그것이 이스라엘에서 풍습이 돼서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1년에 나흘씩 애곡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또 기존 성경 여기 가서 보니까 그녀가 죽어서 남자를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이게 또 의미가 다른 거예요. 남자를 알지 못한 거하고 남자를 알지 않은 거하고는 이게 두 개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이제 가져다 줍니다. 킹잼 성경 영어로 가서 보시면 그가 자기가 서원한 대로 그녀에게 행하였다 한 다음에 콜론이 나와 있어요. 콜론. 행하였다고. 그 콜론은 뭐냐? 이거 행하니까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생겼다. 이걸 나타내는 게 콜론이라는 그러한 그 부호거든요. 그래서 콜론은 앞문장의 결과를 부연 설명하는 데 쓰이는 그와 같은 기호가 콜론이에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그대로 우리가 믿으면 입다가 소원을 수행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여자, 그 딸이 죽지 않고 평생토록 처녀로 살다가 이 생을 마감하게 됐다. 이와 같은 그런 결론이 이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다 한번 가서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뉴 킹 제임스 역본, 그 다음에 NASB, 심지어 NIV, 그 다음에 천주교 성경이라고 보통 불리는 Amplified Version, 거기 가서 보니 다 이 여자가 죽지 않고 처녀로 지냈다고 아주 그냥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자가 죽지 않고 처녀로 지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그런 의미로 어쩌면 우리 그 기존 성경이 이 처녀로 죽음을 인해라고 한 게 그게 그때 죽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게 처녀로 살다가 죽었다는 그런 의미로 그걸 집어넣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이해도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자 어쨌든 그래서 미국에 그 유명한 주석이 있어요. 그게 제미슨 파우셋 브라운이라고 한 사람이 쓴 세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그런 주석이에요. 여기에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의 그 특성상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허물로 잡아서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근본 속성과 완전히 틀리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 18장 21절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인신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거기 분명하게 너희 자녀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그래서 이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드리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그 다음에 역대기하 33장 5절에서 6절 가서 보시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그런 그 사악한 왕이 나와요. 히스기야 이후에 그 므낫세가 행한 일이 뭐냐 자기 아들을 불 속으로 지나게 해서 인신제사를 드린 거예요. 이런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굽히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 포로 생활 가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이 므낫세의 악행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이처럼 미워하고 하나님의 속성상 그건 맞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들어있는 이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쳐라 이것은 맞지 않는다 이거 보는 것이 정상적인 견해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에 가서 입다의 딸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이런 제목으로 쳐보시면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더 알기 원하시는 분은 그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끝난 이후에 이제 12장은 입다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요 다음 장에 가서 보시면 8쪽에 갔으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어요. 그 열두 지파 가서 보시면 이 맨 밑에 유다가 있고 유다의 영토 안에 시므온이 있고 유다 바로 위에 베냐민이 있고 베냐민 위에 에브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북왕국 10개의 그러한 그 지파들이 북왕국을 형성할 때 그 북왕국의 가장 으뜸이 되는 지파가 누구라 그랬어요? 에브라임. 그러니까 여기 위에 왕은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그래요? 아, 지금 가서 여기 암몬 족속을 다 무찌르고 왔는데, 아, 그 일을 원래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예? 뭐, 우리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딴지를 거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싸우러 가는데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여러분, 이해하시죠? 계속 에브라임 지파가 이런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 기도원한테도 와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 나를 안 불렀냐.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가 여기 사는데 입다가 있는 이 땅으로 지금 요르단강을 건너와서는 따지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입다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르단 동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 우리가 제일 힘이 강성한데 우리 힘을 왜 받지 않고 너희들끼리 혼자 싸웠냐.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입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냐. 근데 너희가 오지 않아서 할 수 없이 내가 내 목숨을 내 손 안에 두고 내가 직접 나가서 지금 싸워갖고 암몬 족속을 다 이기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해서 둘이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싸우는 데는 거기에는 민족 간의 갈등이 그 안에 요소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4절 거기 가서 보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쳤으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 길르앗 사람, 에브라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길르앗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로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므낫세 사람들 사이에 껴있는 별로 그렇게 힘도 없고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족속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에브라임에서 도망해갖고 지금 여기 가서 간신히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고 악평을 한 거란 말이에요. 악평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원래 감정이 안 좋은데 아 여기에다 지금 올라와갖고 그렇죠 왜 싸우러 가는지 우리 안 불렀냐고 그러고 막 이러고 하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나갖고 그 싸움이 붙었어요. 어디에서? 요르단 동쪽에서 싸움이 붙은 겁니다. 근데 요르단 이제 싸움이 붙어서 요르단 강을 건너서 다시 에브라임 사람들이 컴백을 해야 되는데 거기 통로를 지금 누가 다 차지했냐 이 길르앗 사람들이 통로를 다 차지하고는 그리고는 사람마다 묻는 거죠. 거기 지나가려고 할 때마다 너 에브라임 사람이냐 아니냐 나는 아닙니다. 그러면 쉿볼렛을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발음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쉿볼렛 그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다 잡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몇 명을 잡아 죽였냐 4만 2천 명을 잡아 죽였다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암몬 족속 죽인 것보다 입다가 사실은 에브라임 족속 죽인 그 수가 훨씬 더 많았을 겁니다. 우리 경상도 분들 쌀 발음 못하잖아요. 쌀 하라 그러면 살 그러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이 사람들이 쉿볼렛을 발음을 못하고 쉿볼렛 하게 되면 그건 다 100% 에브라임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돼서 여기서 입다가 6년 동안 이 일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이후에 재판관 입산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입다 위에 8절에서부터 10절 거기 가서 보니까 베들레헴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베들레헴은 두 군데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예, 베들레헴은 요 밑에 베들레헴이 하나가 있고 저 위에 스불론 지파 있는데 여기도 베들레헴이 있어요. 여기 사람인지 여기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북쪽의 베들레헴일 거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6년 동안 7년 동안 재판합니다. 그 이후에 재판관 엘론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10년 동안 이 사람은 스불론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돼 있고 그다음에 12장 마지막에는 재판관 압돈이 나오는데 압돈은 비라돈 사람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비라돈은 에브라임 지파에 속했어요. 그래서 아마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비멜렉 이야기했고 아비멜렉 이후에 입다가 이제 주로 이제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입산, 엘론, 압돈 이렇게 해서 여러 명의 이제 재판관들을 살펴봤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유명한 삼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손과 들릴라 이런 거 영화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